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의장 성명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중국이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는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습니다. 회의 앞서 필리핀 외무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관계자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어떻게 언급할지를 놓고 의장 성명 채택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어제 남중국해 간척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오늘 회의에서 지난달 타결된 이란 핵 합의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오늘 히로시마 원폭투하 70주년을 맞아 희생자 위령식을 열었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위령식에 참석한 수만 명은 벨소리에 맞춰 1분간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이날 평화선언에서 모두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 극도로 잔혹하고 사악한 모든 핵무기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행동에 나설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일본은 핵무기 공격을 받은 유일한 나라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사명이 있다며 올가을 유엔에 핵무기 폐기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인 지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당시 원폭투하로 약 14만 명이 사망했으며 사흘 뒤 2차로 투하된 나가사키에서도 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주 인도양 섬에서 발견된 항공기 날개는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의 것이라고 나짐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가 밝혔습니다. 나짐 총리는 오늘 텔레비전 연설에서 여객기가 사라진 지 515일 만에 발견된 항공기 잔해가 MH370편의 것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 무거운 심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측은 나짐 총리의 발표 직후 실종 항공기에 탑승했다 희생된 승객과 승무원 239명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전문가들은 이번 잔해가 실종 여객기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또다시 인질 참수를 위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SIL은 어제 발표한 동영상에서 이집트 정부가 수감 중인 이슬람 여성들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크로아티아인 인질을 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노란색 옷을 입고 무릎을 꿇은 남성 뒤에 얼굴을 가린 ISIL 무장요원 한 명이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동영상 속 남성은 자신이 30살의 토미슬라프 살로페크이며 프랑스 에너지 회사 CGG의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외무부는 영상 속 인질이 지난달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납치된 자국민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중해 리비아 북부 해상에서 어젯밤 이민선이 전복돼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 해양구조대 등은 지금까지 400여 명을 구조하는 등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망자 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전복된 선복에 600명 이상의 난민이 타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최소 200여 명이 숨졌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전쟁과 정치적 억압 등을 피해 떠돌다 사망한 난민 수는 2천 명에 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군 헬리콥터가 추락해 군인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러시아제 M17 헬리콥터가 오늘 자부주 신케이 지구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헬리콥터의 기술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장조직 탈레반은 자신들이 헬리콥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 참석 중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에 호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would urge is you know any effort that would convince North Korea to address
북한을 방문 중인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고아원 양로원에 이어 묘향산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북한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북한 적대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핵과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맞선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6일 개최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북한이 이례적으로 별도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사람은 북한의 국제기구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리동일 전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로 스스로 리수용 외무상의 대변인이라고 소개하고 영어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리 전 차석 대사는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리 전 차석 대사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영내 주도권 회복을 위해 북한을 대규모 군비 증강을 동반한 군사동맹 강화의 구실로 삼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필연적으로 제2차 한국전쟁 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리 외무상의 ARF 연설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며 미국이 대담한 정책 변화를 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리 전 차석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전쟁에도 맞설 힘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리 전 차석 대사는 추가 핵실험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핵 재앙으로부터 주권과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방안을 갖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주권사항이라고 일축하고 이미 과학과 경제 발전을 위해 인공위성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전 차석 대사는 인공위성은 국제사회의 축복 속에서 주권 존엄과 국가적 자긍심으로 계속 발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핵과 인권 문제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자회의를 무대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미국을 압박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협상의 장을 만들어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뭐 속내음은 미국과 지금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 대화의 명분을 좀 미국이 만들어달라 하는 걸 가지고 좀 반어적으로 좀 표현한 것으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을 줌으로써 대화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미국에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리 전 차석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 경제 병진 노선에 대해 올바른 길이라는 게 증명됐다며 북한 경제는 상승 국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역동적인 리더십을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남광규 교수입니다.
김정은 지도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그 비판적인 시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김정은의 지도력을 부각시키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제 김정은이 지금 사실 그 성과를 많이 내도록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그 외교관들이 김정은에 대한 지도력을 대내외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뭐 그런 행태로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 전 차석 대사는 이 기자회견 내용이 리수용 외무상이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밝힌 연설 내용이라고 밝혔고 질의응답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ARF 회담에 참석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6일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별도의 양자회동을 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담화에 역대 내각 담화의 역사 인식이 분명히 표명되고 재확인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은 아베 총리가 그동안 언급해온 대로 2차 대전에 대한 반성과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나갈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 외교장관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의 합의대로 올해 중 가장 빠르고 편리한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질 북일 접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토록 하는 어떤 노력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고 관련 절차로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노력도 지지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hat we would urge is you know, any effort that would convince North Korea to addr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ncerns.
마크 토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6일 말레이시아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특히 핵 문제를 국제사회의 우려로 지칭했지만 북일 접촉의 의제가 일본인 납치 문제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그 역시 양국 간 매우 중요 사안이라며 북한이 호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 측 상대와 회동할 가능성을 이틀 연속 일축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남북한의 외교장관들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를 무대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도발 행동 저지를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외교장관들은 5일 아세안 회의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참가국들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북핵 문제 해결과 도발 저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추동력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 장관은 회담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논의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두 장관이 앞으로 수개월 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민감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반도에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조율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장관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만나 북핵 6자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나라들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과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북핵 불용과 긴장 조성 행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적절한 계기와 경로를 통해 북한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들과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아세안이 한 목소리로 강력한 경고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밖에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리수영 외무상은 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리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며 북한을 비롯해 영내 모든 나라의 안보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을 원하며 북한의 이해관계가 모두로부터 예외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수영 외무상은 이밖에 파키스탄과 미얀마, 라오스 외무장관과 각각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병세 장관과 리수영 외무상은 5일 밤 쿠알라룸푸르 시내 푸트라 세계 무역센터에서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주최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잠시 만났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만찬에 앞서 27개국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회원국 외교 장관들이 기념 촬영을 한 후 윤 장관이 리 외무상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누고 곧바로 헤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방북 이틀째인 오늘 고아원과 양로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북 이틀째인 6일 오전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인 이효 여사는 평양의 애육원과 육아원, 양로원을 차례로 찾았습니다. 당초 애육원만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여사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 북측이 양로원 방문을 제안해 이 여사 측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효 여사는 방북 기간 자신이 직접 만든 털목도리와 감기약과 영양제 등 25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북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여사는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묘양산에 도착해 만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여사는 방북 사흘째인 7일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국 사절로부터 받은 선물을 전시해 놓은 묘양산 국제 친선 관람관과 한국 불교의 5대 사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보현사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사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좋으신 날에 방북할 것을 이 여사 측이 요청했고 북한에 여전히 연장자를 존경하는 유교 문화가 있는 만큼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7일 묘양산 현지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한국 내에서 조심스럽게 돌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부인인 이설주와 함께 묘양산 별장에서 휴가를 즐기는 등 묘양산을 자주 찾는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에는 묘양산 국제친선 전랑간 인근에 전용 활주로가 건설됐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여사와의 면담으로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6.15 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효 여사는 하루 전인 5일 전세기로 평양에 도착해 첫날 일정으로 여성종합병원인 평양산원과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이 여사의 평양 도착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텔레비전입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관계본부 일꾼들이 여사와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이 여사 일행은 저녁에는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백화원 초대소 영빈관에서 열린 만찬에 북측에선 맹경일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사는 오는 8일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여사의 방북은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중대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0년 안에 지금과는 아주 다른 북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링크가 5일 미 의회 방문관에서 북한 내부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미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이날 설명회에서 링크의 박석길 정책연구국장은 탈북자들과 수많은 다른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6가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change here is capitalism. So, you know, we all think of North Korea and maybe some of the first
박 국장은 먼저 자본주의를 꼽았습니다. 냉전 종식과 경제 붕괴, 대규모 기아를 겪으면서 북한은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 당국은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이어 정보 유입의 확대가 꼽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가 약화되고 정보통신기술과 입소문 등 여러 비공식 경로를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가 대량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박 국장은 계속해서 북한에서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인적 연결망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중대한 사회적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변화와 외부 세계 정보 유입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아직 조직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당국의 규제에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박 국장은 특히 장마당 세대 출연이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So they don't remember the old days under Kim Il-sung when the socialist economy was relatively
사회주의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를 경험한 장마당 세대는 정부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외부 세계 정보를 많이 접한 장마당 세대는 인식과 가치관, 행동 등에서 부모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박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 내 만연한 부패와 한국에 정착한 뒤 북한의 가족들과 계속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중대한 변화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습니다. 박 국장은 이런 여섯 가지 중대한 변화가 북한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se six changes seem to be long-term. They seem to be unstoppable, irreversible, and overall.
그 같은 변화는 장기적인 것들이며 멈추게 하거나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같은 변화는 북한 당국의 체제 유지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박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박 국장은 북한의 이 같은 변화가 결국 북한에서 아래로부터의 체제 개혁과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내에 지금과는 아주 다른 북한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북한에 7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복구하고 강둑과 관계수로를 재정비하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북한 4개도 1372헥타르에 달하는 산간지역에 나무 700만여 그루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4일 발표한 사업보고서에서 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해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와 북한 국토환경성, 농업성과 협력해 나무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또 5개 시군에서 3건의 소규모 산림농업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식수와 산림농업 사업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북한 주민 1만 3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 사업으로 농경지 1,300헥타르와 관계수로 15km, 저수지 2개, 우물 240여 곳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경지를 보호하고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또 이 기간 중 이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관계수로를 복구하고 강둑을 재정비하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춘궁기인 3월부터 8월 사이 자연재해 대비해 관련 시설을 재정비하고 복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995년부터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46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해 취약계층 18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69개 시군입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약 1억 6,78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실제 모금액은 3일 현재 목표액의 49% 수준인 8,29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미한 합동실무단의 주한미군 오산기지 공동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합동실무단은 조사를 통해 실험실에 균이 남아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 한 개가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배달됐다고 미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지 70여일 만에 오산기지에 대한 미한 첫 합동조사가 6일 실시됐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이번 조사가 탄저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실험실 내부에 탄저균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양시험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배달 사고 당시 탄저균 실험에 참가했던 요원들이 진행했던 탄저균 표본 검사와 폐기 절차 등을 시연했습니다. 당시 실험에 참여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던 관계자들도 이번 조사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표본이 반입된 과정과 절차, 폐기 과정 등을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라면서 시연을 통해 당시 탄저균을 어떻게 실험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한미 합동으로 구성된 실무단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또 폐기된 경과라든지 이런 등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주한미군에 배달된 게 그 조사 결과가 나중에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현장 조사의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5월 미 국방부로부터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표본이 건네졌다는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절차에 따라 모든 표본을 파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합동실무단의 로버트 헤드룬드 미국 측 단장은 이번 조사를 신뢰도와 투명성 있게 진행할 것이며 미한 동맹을 통한 생물 방어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합동실무단은 이번 현장 조사의 최종 결과를 오는 11일쯤 한국 측 장경수 단장과 미국 측 헤드룬드 단장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합동실무단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앞으로 배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한미군 지휘협정의 운영과 절차 개선,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이달 말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에 33명의 선수를 파견합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이 대회에 한국 시범단 참가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 ITF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불가리아 플로브디스시에서 제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 대회를 개최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ITF 본부 관계자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대회에 북한 선수 33명이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가리아 대회는 특히 한국 시범단의 참가 여부가 관심사였습니다. 지난 5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한국 주도 세계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 태권도인들이 주축이 된 시범단이 개막식 무대에 오르면서 양측의 교차 참가가 점쳐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TF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 한국 시범단이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한 주도의 두 태권도 연맹 총재들 간 논의가 우선돼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ITF 측은 지난달 BOA에 2년 뒤 한국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시범단 파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시범 강습과 심판 강습, 그리고 기술 강습 등을 진행한 뒤 26일 ITF 총회를 거쳐 27일부터 30일까지 공식 경기로 이어집니다. 북한을 비롯해 카자흐스탄과 체코, 러시아, 영국 등 전통적인 태권도 강국 선수들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특히 대회가 열리는 불가리아에서는 장웅 ITF 총재와 미국의 정우진 태권도 타임스 잡지 대표가 만나 세계 태권도인들의 10월 남북한 종단 행사와 장 총재의 동참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한편 제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 대회는 당초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초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이번 대회를 4월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태권도 창설 60주년 기념식과 함께 취소하면서 개최지가 불가리아 플로브디스시로 변경됐습니다. ITF 관계자는 대회 기간 중인 오는 26일 태권도 창설 60주년 기념식을 함께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남북한 국민이 한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서울에서 출범했습니다. 민간 주도 평화통일운동인 밥 피스메이커의 최일도 공동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북한이 함께 밥을 먹는 평화통일 네. 운동인 이 밥 피스메이커. 이 밥은 네. 우리말 밥이고 피스메이커는 네.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뜻일 텐데.
네. 네.
자, 이름부터 네. 범상치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먼저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미 20만 27년 전부터 서울 청량리에서 시작한 밥포 나눔 운동이 이제는 열 나라 17개 분원으로 흩어졌거든요.
네.
아, 그런데 그 이 밥포 운동이 이렇게 그 토종 NGO로서 세계로 나가기까지 주변에 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원봉사 팀을 보냈던 각 대학과 또 대학의 총장님들, 교수님들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깝게로는 청량리 옆에 아남동 고려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다일천사병원, 무료병원 다일천사병원과 함께 이 고대 아남병원 병원장님이 지역사회에 같이 함께 있는 대학병원으로서 이 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을 위한 좀 진료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마음이 돼서 다일공동체 밥차와 진료차가 저 북녘 땅을 같이 다니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하나 대학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우리 숙명여대, 또 숭실대학교, 또 신학대학으로서는 서울신학대학, 그리고 또 한신대학 총장님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서 이 분단 70년의 한을 씻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북한 병사들이 70년 동안 총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광복의 기쁜 날이라도 잠시 총을 내려놓고 엄마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을 테니까 병사들이 와서 같이 함께 밥을 먹자. 여기에는 어떤 이념도 신념도 뭐 철학도 종교도 필요 없습니다. 밥부터 같이 나누세. 그래서 밥이 답이다. 이런 구호와 함께 남북한 병사들부터 시작하다가 전국에 나중에는 남북한 군 최고 통수권자가 남한의 대통령과 또 북한의 위원장 아니 국방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두 분도 밥상에 초청하자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평화운동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 밥이 답이다. 밥부터 같이 나누세. 이 구호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저변 운동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해서 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까지도 감동이 되도록 여기에는 정당인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대학인들, 대학 총장과 또 병원장 이렇게 또 NGO 대표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밥피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네. 이 호응을 해줘야 일이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네.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실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예, 아주 순수 민간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은 더디 걸리고 또 그분들에게 이 마음이 전달되고 그분들이 감동하기까지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우리가 인내 시간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시간에 금방 한 번에 이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7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 저희는 이번 DMZ 들어가서 캠프 브리즈 들어가서 휴전선 안에 DMZ에 들어가서 밥상 마련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남북한 최고 정상들에게도 편지를 보낼 거고요. 또 남한의 대학생들이 북한 대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남쪽의 우월성을 가지고 우리가 밥 차려놔 와서 거저 밥 먹어라 뭐가 아니라 정말 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잔치 자리에 북한의 어머니들도 북한 병사를 위해 밥지으로 이 철책선 근처로 오라는 거죠. 이 철책선에서 우리가 철책을 선을 걷어내고 잠시나마 탐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일을 내년하고 내후년도 하고 몇 년을 되풀이하다 보면 휴전선 서쪽에서 동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모든 철책선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잔치가 한번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을 주는 일이겠습니까?
네.
꿈 같은 일이지만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바로 대학 총장님들이고 병원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NGO 대표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야심이나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시작한 일이라 우리 북한의 주민들도 감동할 것이고 북한의 또 이렇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의 이 순수한 의도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범국민적 운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이신데 실행위원, 자문위원단 이런 분들은 대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 예. 공동대표는 이제 저도 공동대표의 한 사람이고요.
네.
우리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총회장 정영택 목사님이 공동대표이시고,
네.
그리고 그 대학 총장님으로서는 숙명여대 황선혜 총장님, 숭실대학교 또 하론수 총장님, 그리고 서울신학대학 유석성 총장님, 한신대학교 최수일 총장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아람병원장 김영훈 박사님과 제가 이제 7명이 공동대표가 되겠고요. 사회 각계 각층을 망라한 70명의 기획 자문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네.
이 70명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분들은 다 또 정치와는 관계 없는 분들입니다.
아.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든 우든 아무 관계 없이 이 운동만큼은 통일운동은 어느 한 정당이나 또는 계파 또는 그 일만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소유물로 이렇게 인식돼 왔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70년을 맞이하여 이제 이렇게 너무 그 한쪽에 치우쳐 있는 통일운동을 그야말로 범국민적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이 좌도 우도 아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길 원치 않는 그런 중심을 잡아 균형 잡힌 삶을 살길 원하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이걸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10일 날 비무장지대에서 그 행사를 네.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외에도 15일 광복절 날도 큰 행사를 네네.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그건 어떤 계획이신가요?
예, 10일 날은 우리 그 공동대표와 또 이제 기조 발언을 해주실 분이 기조 강연을 해주실 분이 전 문민정부 시대 부총리였던 통일부 장관이었던 한완상 장로님이 기조 강연을 해주실 것이고요.
네.
그리고 6분의 이 공동대표가 10분씩 이 통일에 대한 전략들을 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0일 날은 주로 학술대 심포지엄이 주가 될 것이고
네.
15일 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이날은 저희가 DMZ 안에 평화공원이 있잖아요.
네.
평화공원에서 저희들이 퍼포먼스를 여는데 남북한 최고 군 통수권자들이 그날은 참석을 안 하겠죠. 아마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에 좀 발언을 제안을 한 것뿐이니까
네.
두 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매년 찾아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남북한 병사들도 밥 먹게 해주시는 거 허락은 물론이고 이 군 최고 통수권자들이 좀 아무 목표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한번 우리 감성에 호소하자는 거죠.
네.
그야말로 엄마들이 차려놓는 이 밥상에 무슨 딴 목적이 있겠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우리 아들들이 저 최전방에서 늘 총을 들고 긴장 상태 대치하고 있는 걸 70년을 해왔으면 됐지 왜 자꾸 어떻게 반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1년에 몇 차례만이라도 서로 총 겨누지 말고 이런 날은 같이 함께 공동으로 기뻐하는 날을 정하자. 예를 들어 추석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이런 남북한 같이 공동 명절 아니겠습니까?
네.
이 광복의 기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1년에 서너 차례 함께 같이 잔치 마당을 벌이면 저는 훨씬 지금의 대립 구조에서 지금의 이 갈등 구조에서 조금 물꼬를 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숨통이 열릴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운동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네. 미치기를 기대하십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말이죠. 이게 1년 후든 5년이든 10년 후든 꾸준히 매년 이제부터 그날이 될 때까지 계속 광복절이거나 명절날이면 저희들은 밥상을 차려서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같이 그야말로 형제 우애를 나눌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한 번의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날을 염원하면서 사랑의 나눔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최일도 밥 피스메이커 공동대표로부터 남북한이 함께 밥을 먹는 평화운동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담화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정책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전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고 또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성격의 담화입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 정부 조직을 개편했을 때, 또 지난해 2월 경제혁신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리고 세월호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때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오늘 담화는 역시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됐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내용 잠시 들어봤는데요. 개혁을 강조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담화의 화두는 개혁입니다. 특히 경제를 위한 개혁이었는데요. 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노동이라든지 공공부문, 교육부문,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이 절박하고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는 이런 노동시장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데 각국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앞으로 3, 4년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공공부문의 개혁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그동안 방만했던 경영과 낮은 생산성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재원인 이 나라의 예산 사용을 줄이고 반면에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최상의 공공서비스, 이 봉사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공공기관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 한국 교육 부문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과도한 교육비에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문제점을 바꿀 수 있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또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교육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 분야의 개혁, 서비스 산업 육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조상들의 탁월한 창조성에 기인한 위대한 문화유산의 자긍심을 갖고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문화 강국으로의 발돋움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계속됐군요. 무려 39도를 넘어선 지역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경산, 경북 안동, 경북 영천의 낮 최고 기온이 39.3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올 들어 최고치, 이 푹푹지는 불가마 더위에 숨쉬기가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뭐 모자와 양산 선글라스로 햇볕을 가려보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이 후텁지근한 공기, 지열, 뭐 어쩔 수가 없는 날이었는데요.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 남해와 서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이 폭염특보가 내려졌었습니다. 한국기상청에서는 올 들어 최대 규모의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제가 그 북한 지역의 날씨를 살펴봤는데 32도가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폭염의 기준은 33도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폭염 경보는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한 단계 낮은 폭염주의보는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이 되는데요. 오늘 경북 안동 지역의 낮 최고 기온 39도, 뭐 대구 37도, 서울 34도를 기록했는데 이 폭염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국민안전처가 오늘 텔레비전 자막과 인터넷 뉴스로 안내를 했고 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다. 야외 활동과 농사일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고 주변에 노약자를 돌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올 무더위가 심상치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폭염으로 숨진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7명이나 폭염 때문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가축도 이미 120만 마리가 폐사를 했고 이런 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은 200만 마리가 폐사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전북 부안에 있는 한 바지락 양식장에서는 이 가마솥 갯벌에 노출된 바지락 40톤이 입을 벌리고 죽은 채 발견돼서 어패류의 폭염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지락 40톤, 돈으로 따지면 약 9만 4천 달러 상당입니다.
네, 자, 이 폭염에 바지락이 저절로 삶아져서 참 엄청난 또 피해를 입게 됐군요.
네, 당시 주위의 온도가 한 30도 정도였는데 갯벌의 온도는 35도를 넘어섰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을 기록한 그 안동의 경우에는 온도계 눈금이 39도였지만 이 더위의 정도인 그 최고 열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32도에서 최고 54도에 이를 것이라는 기상청의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하군요. 유례 없는 더위 때문에 폭염 신조어도 유행이 되고 있다죠?
네. 울라질, 울프리카, 서프리카, 대집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다가도 풀어서 들어보면 그 말이 맞네 하고 맞장구를 치게 되는데요. 울라질은 울산과 브라질의 합성어, 울프리카는 네. 울산과 아프리카, 서프리카는 서울과 아프리카입니다. 또 대집트는 대구와 이집트의 합성어입니다.
네, 재미있네요. 울산이 아프리카처럼 대구가 이집트처럼 덥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더위가 심한 대구와 대구 못지않게 더운 울산이 열대지방처럼 덥다는 것을 빗대어 말한 것인데요. 분지지형인 대구는 팬 현상 때문에 서풍이 부는 여름철에 항상 무더운 편인데 이번에 울산에는 울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큰 산들이 1000m가 넘는 산들이 이 서풍이 산을 타고 넘어올 때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한국기상청은 이 같은 무더위가 다음 주 중반으로 예상되는 이 태풍 사우델로르의 영향을 받아야 그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편 번호 체계가 바뀌었다고요?
네. 1970년 7월에 제정된 한국의 우편 번호 역사가 오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보다 빠른 우편 배달을 위해서 전 국토를 일정 단위로 구획한 국가 기초구역을 새로운 우편 번호에 적용한 것인데요. 기존의 우편 번호는 6자리였는데 지금은 5자리 숫자로 바꿨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에도 주소체계가 바뀌었던 것 같은데 달라지는 것이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것이 적응되기 전에 또 바뀐다고 일부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바뀐 것은 주소체계인데요. 읍면동 구역을 기준으로 한 그 지번, 번지수를 기준으로 했던 주소에서 외국처럼 도로 이름을 기준으로 건물 번호를 붙인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었습니다. 이번에는 통계나 소방, 우편 분야가 모두 동일한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우편 번호를 바꾼 것인데요. 5자리 숫자의 우편 번호 가운데 앞자리 두 개는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 경기, 강원 등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고요. 뒤에 세 자리는 군, 구, 읍면동 등 세부적인 지역을 구분하는 숫자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관한 이견으로 의장 성명을 채택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오늘 히로시마 원폭투하 70주년을 맞아 희생자 위령식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푸트라 세계 무역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이수용 북한 외무성 부상 등 27개 ARF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주로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회원국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의장 성명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인데요. 싱가포르의 카시비스 왓단한 샨무감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중국해와 관련한 문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마련된 의장 성명 초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무력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대응 수위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나라들로는 필리핀과 베트남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필리핀은 중국이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인공섬 건설 등 간척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또 베트남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에 대한 중국 선박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필리핀과 베트남은 의장 성명에 강력한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반면에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같은 전통적인 중국의 우방국들은 반대 입장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의장 성명 채택은 무산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도 참가국들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느라고 회의 종료 나흘 뒤에야 의장 성명이 발표됐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얘기였습니까?
네, 케리 장관은 오늘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케리 장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모두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와는 별도로 각국의 개별 모임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케리 미 국무장관이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또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도 오늘 낮에 20분가량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8.15에 즈음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한 한국 쪽의 기대와 우려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은 이수영 북한 외무상과 만나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고요.
네, 이 남북 간의 만남은 없었습니까?
네, 윤병세 장관과 이수영 외무상은 어제 열린 의장국 주최 만찬에서 악수를 나눴을 뿐 별도 남북 간 회담을 갖진 않았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 간의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죠. 오늘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7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원폭 70주년을 맞아 일본 히로시마시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사망자 위령식, 평화기원식은 오전 8시에 시작됐는데요. 70년 전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그 시각이 되자 평화의 종이 울렸고 참석자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이날 평화선언에서 비인도적이고 절대악인 핵무기를 없애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인사말에서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일본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어 나갈 사명이 있다면서 올가을 유엔 총회에 새로운 핵무기 폐기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0년 전인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고요. 사흘 뒤에는 나가사키에 또 하나의 원자폭탄이 투하됐는데 두 번의 원자폭탄 투하로 20만여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위령식에 참석한 외교사절 수가 사상 최대였다죠?
네, 맞습니다.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 등 세계 100개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들이 위령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외교사절 수는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 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또 로즈 고테멜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직접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본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추모 행사에 미국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유엔에서는 핵무기 감축 문제를 관장하는 김원수 유엔 군축 고위대표가 참석해 반기문 총장의 메시지를 대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령식에서 아베 일본 총리가 비핵 3원칙이라는 것을 거론하지 않아서 파문이 일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1967년에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천명한 겁니다. 1996년부터 작년까지 19년 동안 역대 총리가 히로시마 위령식에서 이 비핵 3원칙 견지 방침을 밝혔는데요. 아베 총리가 이번에 이 원칙을 거론하지 않은 겁니다. 아베 총리는 재작년과 작년에는 위령식에서 비핵 3원칙 견지 방침을 언급했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이라는 생각은 전혀 흔들림 없다며 파문이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캐리 미 국무장관도 히로시마 원폭 70주년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참석 중인 캐리 장관은 오늘 일본 외무상을 만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히로시마 원폭 70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캐리 장관은 히로시마 원폭은 전쟁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강하게 일깨운다면서 그런 면에서 이란 핵협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캐리 장관은 미국은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핵무기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50개 주를 가다에서는 메릴랜드 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미국 수도인 이곳 워싱턴 DC와 인접해 있어서 정부 관련 산업이 발달해 있고 또 미국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주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